B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금수산 영빈관에서 어제에 이어 2차 정상회담을 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선 측의 사회주의 사업과 새로운 전략 노선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장기적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측의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 길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귀한 도움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조중 우위의 역사는 길고 기초가 튼튼하며 현재 조중은 한가족처럼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 주석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서 조중 우호 관계를 계승 발전해 조중 우위의 더 큰 휘황한 미래를 써내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평양 시내에 있는 조중 우위탑에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시 주석은 현장에서 방명록에 선열들을 기리고 대대우호를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 침략에 맞선 중국 인민지원군의 용감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신시대의 조중 우위를 계속 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썼습니다. 시 주석은 2차 회담과 함께 1박 2일 북한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고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과 오후 3시 전용기 편으로 평양을 떠났습니다. 어제 정오 직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 일행은 공항과 금수산 태양궁정 앞 광장에서 열린 두 차례 대규모 환영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1차 회담을 하고 환영 만찬 참석과 함께 집단 최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틀 동안 진행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조 쌍방이 앞서 발표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번 방문은 매우 우호적이었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을 통해 관계 발전에 필요한 중요 영역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또한 올해가 중조 국교 수립 70주년이라면서 양측은 관련 행사도 성대히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가 모든 미국 국적 항공기의 이란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어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드론을 격추시킨 데 대한 대응입니다. FAA는 이날 긴급명령을 통해 드론 격추 사건 당시 수많은 민간 항공기가 현장을 비행 중이었다고 밝히고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해 부근 이란 수역에 비행편을 진입시키지 말라고 미국 항공사들에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FAA 측은 이란이 국제연공에서 사전 경고조차 없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주요 민항기 항로와 가까운 곳에서 군사활동이 고조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FAA의 이 같은 명령에 앞서 미국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이란 영공 통과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중동 긴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승인했다가 즉각 철회했다고 뉴욕타임즈와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토머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고문하는 등 인권 실태가 여전히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당국은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거나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한 최근 중국이 북한 당국과 협조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북송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된 일자리가 인권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켰다면서 공단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7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과 함께 탈북자, 개성공단 기업인 등을 면담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명보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오늘 시위대가 홍콩 경찰본부를 에워싸고 항의 집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에 관한 서울특파원의 보도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올 들어 현재까지 승인한 대북제재 면제 조치는 의료, 식량 지원 등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아침부터 맑아지겠으나 북부 산지는 흐리고 낮부터 오후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후 첫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양국 간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4년 만에 이뤄진 중국 최고 지도자의 1박 2일간의 국빈 방북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와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전용기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2시간여 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방북 둘째 날인 21일 북중 친선의 상징인 북중 우이탑을 참배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우이탑은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1959년 건립된 것으로 양국 정상이 이곳을 찾은 건 전통적 혈맹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소식을 하루 만에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오후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다면서 회담은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관계가 더욱 발전해야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중 간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고위급 교류의 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중국 CCTV가 보도한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 또 시 주석이 북한의 안보와 발전을 돕겠다고 밝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별도 기사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에서의 환영 행사와 무게차 퍼레이드 등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첫날 있었던 연회, 두 정상의 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관람 소식을 전하면서 불패의 사회주의를 특별히 준비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집무실인 노동당 본부 청사로 시 주석을 초청해 기념 촬영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 통신은 조중 외교관계 설정 70돌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진행된 이 시 주석의 방북이라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낮 평양에 도착한 시 주석은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집단 체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앞서 CCTV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과거 1년간 북한이 정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 조치를 취했지만 유관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이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 중이라면서 북한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경험을 더욱 배우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이 계속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며 안보와 발전에 관한 북한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CCTV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또 적극적으로 많은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취했다고 밝힌 조치들은 비핵화 조치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나마 북한이 취했다고 밝힌 비핵화 조치들은 검증이 없는 자체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teps that North Korea has taken are not as great as
북한이 취한 조치들은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며 핵미사일 시험 중단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서해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미국 정상과 만날 수 있는 선의들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0일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 1년간 정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유관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한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중단하긴 했지만 진정한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He has done variou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t is true, but he has not addressed the issue.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속하고 싶은 의지를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absolutely would like to continue talks at the summit level with President Trump. North Korea is not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에 요구했던 합의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합의라면 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이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안보 문제에 대해 북한을 지원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중국의 오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팔 부원장은 풀이했습니다.
With the opening of diplomacy on the peninsula, China sees an opportunity to reinsert itself and to re-express its own importance in any outcome.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자신의 존재를 과시할 기회이자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상대로 강대국 역할을 할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국의 우선순위가 한반도 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원하지만 미국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각각 중단하는 쌍중단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Chinese are worried that the stalemate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중국은 미국 협상 교착 상태로 쌍중단 조치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그 결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 갈등의 위험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비핵화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비핵화 과정을 위한 시간 벌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유지할 것과 핵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등의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부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 I suspect they're trying to buy some time for the process, but I also suspect that they're looking to find a role for themselves directly in it, and I think that's a legitimate.
중국은 비핵화 과정에서 역할을 찾고 있을 것이며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다음 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의 다자 체제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이 중국과 북한 모두의 이익이 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각각 핵협상,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우호관계를 과시하며 대미 지렛대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말한 대로 지지와 연대성의 의미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중국의 지지와 북중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측면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지지와 연대성을 두 가지 다 챙긴 북한이 가장 큰 수혜자로 봐야 되겠죠.
김 교수는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연대성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중관계는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며 상당 부분 향상돼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협력하며 동시에 한반도 내 영향력과 지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평화협정 체제 협상을 함께 추진하는 쌍궤 병행을 두고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비핵화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시 주석의 언급은 북한의 대미 지렛대를 확보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상당히 수혈진도 되고 향후 이런 중국을 크게 없고 대미 전략이나 대미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휘둘리지 않는
김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하지는 않겠다는 가운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밀착된 북중관계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온 한국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원했던 거는 한국이
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국면 전환용이자 정치 게임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 중국이 북한 문제를 이용했더라도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 다시 환기시켜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북중 지도자 간 만남 자체가 껄끄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시 주석과의 만남 뒤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김 위원장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배후론을 제기해온 만큼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을 미국이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 들어 시 주석과 단 한 차례의 전화통화도 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진 후 바로 시 주석과 통화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이 센터장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꽉 막힌 북핵 협상을 추동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산 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은 인내심을 갖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긍정적 요소로 해석할 수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 합의와 실무회담 복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도 지금 양보하는 모습을 쉽게 보일 수 어렵고 보이기 어렵고 미국 또한 국내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집산이 자신들의 원칙 기준을 낮추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극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오히려 향후 미북 협상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관광업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현욱 교수는 이미 간극이 너무 큰 미북 사이에서 중국이 북한에 이 같은 경제 지원과 안보를 보장해준다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에 나서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는 미국 실무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일정 부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무역협상만큼이나 핵심 현안이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비핵화 목표를 거듭 상기시키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파트너와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이날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무엇을 요하는지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체제 보장 약속으로 들리는 시 주석의 발언에 우려는 없느냐고 묻자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밀접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가 분명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도우려면 북한의 제재 회피 단속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진샤인 의원은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밝힌 적극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샤인 의원은 21 VOE에 중국은 그런 말만 많이 해왔다며 실제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전제로 안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안전보장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간다면 안전보장은 사실상 필요 없을 것이고 대북 군사 행동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s, although I don't actually.
민주당의 벤카딘 의원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역내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북한의 도전적인 안보 상황을 다루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security guarantees.
다만 미국이 우려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북한 정부의 행태라며 안전보장 약속은 북한 정부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또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은 늘 중국이 이 문제에 더 관여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China's indispensable.
중국은 북한의 첫 번째 후원자로 북한 경제를 유지시키고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서도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훨씬 더 압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선 대북 제재 이행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시 주석이 대북 제재 강화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그것 말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President Xi.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중국이 북한의 일부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잠재적 증거들이 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re is also some growing.
루비오 의원은 또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부지불식간에 또는 직접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최우선순위는 안정이라며 중국은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도 전쟁도 원하지 않고 북한이 미국의 영내 병력 증대를 유발하는 어떤 행동도 하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은 중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끝내는데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고삐를 재는데 보다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독재자가 이끌고 영내 전체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핵무기로 무장한 불안정한 정권을 이웃으로 두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북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유관국들의 호응이 소극적이었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미국은 적어도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카딘 의원도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핵을 포함한 현안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북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20일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어린이 노동,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0일 공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17년째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를 장려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체계화된 강제노역은 정치적 압력 수단의 일부이자 경제체제의 기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citizens to forced labor, both at home and abroad, and then uses proceeds to fund nefarious activities.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국내와 해외 강제 노역으로 내몰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범죄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 기자와 함께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 해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 노역을 인신매매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으로 대다수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화벌이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러시아 등 해외 각지에서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매달 하루 이틀밖에 쉬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월급의 70에서 90%를 갖가지 명목으로 뜯어가 정권은 연간 수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강제 노역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폭력과 고문, 의료 지원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 수용자의 경우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건설 현장으로 보내고 지역 정부로부터 수수료를 챙긴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수년째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실태에 관해서도 상세히 전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과 심지어 소녀들이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중국 내 집창촌에 팔려나가거나 인터넷 성매매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 남자와 강제 결혼을 당하거나 술집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혹시라도 중국 공안에 발각돼 북송될 경우 처형당할 것을 두려워해 인권 침해에도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는 뭔가요?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2,490만 명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집계했습니다. 올해는 북한 외에도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돼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을 꼽았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이들 국가들을 향해 만약 인신매매범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해당 국가들을 단속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그런 미국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와 함께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미 행정부가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한 데 대해 제재 이행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조치가 미북 대화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의 최근 조치를 제재 이행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20일 비오에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압박이 대북 정책의 한 부분이란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has indicated that he keeps on saying the sanctions are still on. It's pretty clear that pressure is a part of the policy.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재는 기본적으로 이행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번 사안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2017년과 2018년 사이 제재 대상 기업인 단둥 중성무역회사의 은행 계좌 개설을 도운 러시아의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3월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이후 발표된 첫 대북 제재입니다. 당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대북 제재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 발언이 제재 관련 부서의 이행 업무까지 막은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Treasury continues to pursue the mission of trying to enforce sanctions.
재무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막는 임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제재 이행과 단속을 비핵화 협상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정상적인 이행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t's just designation of a company that is violating sanctions. Which is very important, and I think this is, I think it's a good move by.
이번에 발표된 제재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것으로 미국이 제재를 이행하고 압박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를 없애고 싶다면 스스로 제재 해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계속 제재를 이행해야 하고 여기에는 러시아 금융회사와 같은 제3국 기관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도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I would say this is enforcement. No, it's not a new sanction. It's just...
이번 조치는 유엔이 금지한 활동에 연루된 기관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는 제재 이행과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최근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추적한 보고서와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습니다. 새로운 제재 부과는 아니지만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을 통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기조는 새로운 게 아니라며 미북 대화 재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과 정제유 밀반입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영국 정부 고위 관리가 비판했습니다. 마크 필드 영국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무상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 정제유 수입 상한선 위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무대책에 실망했다며 모든 제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폐기할 때까지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등 26개국은 지난 11일 북한의 거듭된 불법 선박간 환적과 정제유 밀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항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미국은 북한이 불법 환적으로 이미 연간 공급 상한선인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확보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더 이상의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보고서 내용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 행동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올 들어 현재까지 승인한 대북 제재 면제 조치는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된 지원 물품의 액수는 7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건 모두 22건입니다. 면제 신청의 목적은 의료지원과 식량지원, 시설 복원지원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위생, 특히 안전한 식수공급 목적이었습니다.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단체인 SHA, 월드비전, 국제적십자사연맹, 아일랜드 인도주의단체 컨선 월드와이드, 독일의 세계기아원조, 국제비영리단체 MCC, 기독교 NGO LNKM, 유니세프 등 8개 단체가 안전한 식수공급을 목적으로 제재 예외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반입한 물품은 태양열 펌프와 펌프 컨트롤러, 파이프, 나사 등 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였습니다. 식수 확보와 함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지원, 그중에서도 결핵, 퇴치 관련입니다.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버들,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결핵 치료를 위한 물품 반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결핵 치료를 위한 약품과 치료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재 등에 대한 반입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아동 영양실조 방지를 위한 두유캔과 두유 제조 설비, 임산부 보호를 위한 수술 장비,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등의 물품도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신청한 반입 목록을 통해 공개된 지원 물품의 금액은 약 710만 6,60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2건 중 8건만 지원 물품의 액수를 밝히고 있어 실제 지원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많은 액수의 물품을 지원한 기구는 유니세프입니다. 지난 4월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유니세프가 지원한 물품들은 575만 4천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값비싼 품목은 백신 저온 유지 장비로 총 1,200대가 반입돼 전체 액수 387만 1,24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1,950만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건수와 관련해서는 유니세프와 캐나다 지원단체인 퍼스트 스텝스, 프랑스 단체 프리미어 어전스가 각각 2회씩 물품 반입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지원 물품은 중국으로부터 신의지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배로 운송될 경우 상당수가 남포항으로, 항공 배송될 경우 평양 순안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최근 북한의 불법 환적 문제를 유엔에 제기한 일부 국가들이 이미 한도를 초과한 대북 석유 공급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의 조치가 유엔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뛰어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옛 소련 영향권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인권 유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체코는 제재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실의 로버트 레하크 부국장은 19일 VOA에 체코는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하크 부국장은 지난 5일 북한의 올해 석유 제품 수입 한도 초과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미국 주도의 계획에 체코가 동참했다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현행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발트 3국 중 하나로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리투아니아는 북한의 석유 환적 의심 사례를 기록한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미국의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리투아니아도 이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 공보실 관계자는 19일 VOA에 북한의 이 같은 환적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유엔의 조치를 넘어서는 유럽연합의 조치 또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조치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추가로 어길 경우 유엔 조치를 강화하는 기능 또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트 국가인 라트비아의 제니스 비케리스 외무부 대변인도 북한에 적용된 유엔의 제재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라이 토마가 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이미 통과된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이행을 지지하는 데 동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이 같은 우려와 단속 의지는 최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 의심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더욱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각종 해군 자산을 동원해 미국과 일본 등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불법 행위 감시와 단속 작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글로벌부의 에이미 밀스 대변인은 18일 BOA에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해상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영내 해상 초계기를 파견했다며 다국적 작전에 정기적으로 군자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도 지난 13일, 지난해 5월 1일에 해상 초계기를 4차례, 해군 함정 한 척을 2차례 영내에 파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법원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한 보석을 불허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19일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전날인 18일 열린 안 씨에 대한 보석 재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안 씨는 구속상태에서 스페인 송환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4월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스페인 정부는 안 씨 등 가담자들에 대한 송환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안 씨 측 변호인은 그가 스페인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으로부터 보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호주의 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평화지수 평가에서 올해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기후변화가 평가 항목으로 추가됐습니다. 북한의 재해 상황이 이번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세계평화지수 GPI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로리 스몰렌스키,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IP 원조 개발 담당관은 20일 올해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중요 계량지표로 추가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스몰렌스키 담당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강연에서 기후변화가 자동적으로 높은 수준의 폭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사회 역동성, 인구 이동, 자원, 식량 등과 관련해 체제 내 갈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중요 계량 지표로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Climate change doesn't automatically lead to higher levels of violence, but it can exacerbate existing conflict around social dynamics, migration, resources, food and so forth.
북한은 지난 13일 호주의 경제 평화 연구소 IP가 공개한 세계 평화 지수 GPI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63개국 중 최하위권인 149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내외 분쟁, 사회 안전과 안보, 군사화 등 평화와 관련한 3개 분야에서 기후변화 외에 무기 수출입, 핵무기, 중화기 역량, 국내 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 등 23개 지표를 계량화해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스몰렌스키 담당관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지수가 낮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4억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적 국제 평화 지표 순위가 높지만 기후 변화 충격에 대처하는 사회적 기반이 낮은 긍정적 평화 지표 적자 국가에서는 불과 수년 안에 갈등이 증폭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data indicates that over the last decade, countries with positive peace deficit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deteriorate into increased levels of violence within just a few years.
보고서는 평화지수가 낮고 고도의 자연재해 발생 국가 최하위 25개 나라 중 북한 등 8개 나라는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억 37만여 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처럼 국제평화지표 순위가 최하위권이면서 기후변화 대처 수단 역시 매우 낮은 경우 긍정적 평화지표 적자 국가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매년 가뭄과 홍수를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최하위 25개국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2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스몰렌스키 담당관은 GDP 대비 군비 지출은 공포에 대한 위협이나 이런 위협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공포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표가 과도한 나라들의 감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e're penalizing countries that have much higher levels of militarization as a percentage of GDP 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기록된 또 다른 이유는 1년 이상 진행된 한국,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변화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부시 센터가 3기 장학생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 행사도 마련합니다. 장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안유라 씨는 미국에서 자신의 꿈을 찾게 됐습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정착한 안 씨는 2년 동안 미용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고 최근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쉽지 않았던 미용 전문가 자격증 취득 과정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영어가 어려우니까 저 라이센스를 따라가면 엄청난 산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모두 맥을 놔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내가 라이센스를 딴다? 그러고 이제 최초 코스까지 가면 걔들을 이제 내가 이제 언더스탠 한 것만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도 똑같은 라이센스를.
모든 것이 낯선 탈북 난민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기로 마음먹게 된 겁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했던 안 씨는 올해 처음 부시센터에 북한 자유장학금 소식을 들었고 지난 4월 서둘러 장학금 신청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 1년 과정에 미용기술 교육자 자격증 과정에 필요한 학비 마련에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1,000달러의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씨는 도움을 준 부시센터와 지인들의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 탈북한 후 미국에서 만화계 꿈을 키우고 있는 20살 대학생 데비 김양.
지금 대학교 2학년에 곧 들어갈 참입니다. Elmhurst College 계속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은 생물학 하고 있는데 프리메드를 하고 있어요.
김양은 시카고에 정착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난해 엠허스트 칼리지에 진학해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은 지난 1년 동안 공부가 어려웠지만 열심히 하노라면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저도 모르게 여기로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 지금은 방학인데 봄학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계속 뭐 배우는 중이라 어려운 거 있을 때도 있고 또 이겨낼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장담은 못하겠어요. 근데 열심히 하느라면 어느새 그쪽에 가닿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과대학원에 진학해 내과 의사가 되고 싶은 김양은 2년 연속 부시센터의 장학생이 됐습니다. 지난해 2,000달러의 장학금을 받았고 올해는 6,000달러를 받게 됐는데요. 기숙사비와 수업료를 합쳐 1년에 4만 달러인 학비 마련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작년에도 기숙사에서 살고 싶었는데 학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집에서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기숙사에서 살면서 거기 친구들하고 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활동하는 그 액티비티 같은 거를 더 가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북한 자유장학금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센터 산하 정책연구소가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고 미국 사회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장학금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2만 5천 달러의 기금이 7명의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과한 탈북 난민들에게 나누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만 5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미국 정부의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 난민이나 직계 가족이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7년엔 8명, 2018년엔 10명, 그리고 올해는 13명의 탈북 난민이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올해는 총 13명의 탈북민들께서 장학금을 받으셨습니다. 총 수여 금액은 27,500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 첫 장학금을 수여한 후부터 지금까지 총 31번의 장학금을 수여했고요.
2년에서 3년 연속 선정된 중복 수여자가 있는 만큼 31번 장학금이 수여됐지만 총 20명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올해 수혜자 13명은 연령이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하며 10명이 여성입니다. 부시센터의 편지은 인권 담당 매니저는 올해 처음으로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이 아닌 기술학교 학생이 선발됐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난민들의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LA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면서 정치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미국의 외교관이 되어서 나라를 섬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일리노이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계시는 한 분도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난민들이랑 이민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엄마이신데 아이들에게 좋은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지원하신 여성분도 계십니다.
편 매니저는 장학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 탈북민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탈북민들에게 오히려 감사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 NK in USA의 부대표를 지낸 그레이스 조 씨도 2년 동안 총 12,000달러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부시센터의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됐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그 후원 덕분에 저희가 이제 General Education을 이제 칼리지에서 듣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풀타임도 듣고 하프타임도 들으면서 지난 학기까지 General Education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더 많은 탈북자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많이 커요.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생활과 꿈을 이룰 디딤돌이 돼주고 있는 부시센터 북한 자유장학금. 올해는 특별히 부시센터가 장학금 프로그램 시행 후 처음으로 지금까지 선정됐던 탈북민 장학생 전원을 초대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1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탈북민들의 만남의 시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편 매니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20명 모두를 초대했고 11명이 참석한다며 행사를 마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상 부시 대통령께서는 탈북자 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탈북자 장학금도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각별하게 챙기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언제라도 탈북민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항상 찾으세요.
데비 김양도 참석자 중 한 명입니다. 김양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분이 대통령 하실 때 우리 탈북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도록 미국에 이렇게 결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국을 떠난 우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그리고 난민으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이 여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잘 공부를 하고 또 잡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04년 북한 인권법에 서명했기에 미국의 탈북민들이 난민 자격을 받고 미국 시민으로서 꿈을 이루며 살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두 차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부시 전 대통령은 2005년 요덕관리소 출신 강철환 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단독 면담한 데 이어서 꾸준히 탈북민들을 초청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 연방의회의 조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82년 6월 21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했던 존 힌클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오던 중 총격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왼쪽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쏜 존 힌클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힌클리는 미국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받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후 1982년 6월 21일 열린 재판에서 존 힌클리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여론이 일지만 힌클리는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그리고 미 연방법원은 2016년 35년 만에 힌클리를 워싱턴 남동부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을 벗어나 고향인 버지니아주에서 살도록 영구 석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1900년 6월 21일 중국 청나라가 서양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당시 중국 농민들이 의화단 사건을 일으킵니다. 중국 농민들은 청나라를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친다는 뜻의 부청멸양을 외치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산동 지역에서 불붙기 시작한 이 의화단 운동은 북경과 천진 등으로 빠르게 확산돼 전 중국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의화단은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공격해 서양 선교사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화단은 서양과 관련된 시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해 거리는 폭동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 일본을 포함한 연합군은 중국을 침공합니다. 의화단은 이에 맞서 싸웠지만 신식 무기로 무장한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의화단은 연합군에 패배하고 1901년 8월 굴욕적인 신축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